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보다 분명하고 완벽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고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육신의 절망적인 삶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7장에서 봅니다. 근데 8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다음에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약의 율법과 선자를 뛰어넘는 그런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약속을 지키는 자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이므로 비로소 주님의 약속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약속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법과 또 율법조차도 오로지 무거운 짐, 종교적인 짐을 지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순종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리석은 삶이 되고 바보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아주 힘겨운 거친 땅을 고르기 위해서 옆에 커다란 굴삭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삽을 가지고 그 거친 땅을 고르려고 하는 이것이 주신 성령으로 사는 것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고행과 노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만 성령의 임재는 약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건 가정에 있건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등등 수많은 별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또 그 영일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약속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의 사람들 속에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신앙의 삶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뒤집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은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16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떠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사실 유익이다. 내가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 앉아서 등을 탕탕 치면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또 잘못한 것을 옆에 앉혀놓고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일깨워주는 것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 최종적인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 하니까 16장 3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기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길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이죠. 바울사도께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모든 우리의 죄악과 환경을 이기는 성령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속에 계시는 인격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는 인격으로 각 성도들 속에 거하신 그런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이 첫 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육신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과 의지로 사는가가 그 사람의 사실된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이신 성령을 쫓아 살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겹게 죄와 겨우 싸우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행로에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그래서 이제 열두 제자들 주변에만 기적의 떡을 먹은 5천명과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이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제자들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봐도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기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따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베드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다. 아이고 그리 맛이 없어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까지 듣습니까? 그럼에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서 적어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할 때도 오히려 당당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제목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도와 육신으로 함께 움직이면서도 언제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이라고 보면 약속대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꼭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보게 되는 데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죄인되어서 세 속에 묻힌 우리가 썩고 상한 심령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능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예화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시 함께 하셔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거듭난 자신의 백성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 외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죄의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성령은 임재해 계시지 못합니다. 왜?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그런 사람들 속에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다시 하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속에 성령은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속에만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침의 표로와 계시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 아이고 어떻게 늙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뭐라 합니까?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오순절날 베드로사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서 이를 더욱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녀들의 구체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죄를 씻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 따로 나오고 성령으로 따로 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물 속에 자기를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의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늘에 속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가르침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이상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우리 속에 와 계심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적인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세속적이고 어느 순간에는 영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은 성령의 오심은 반드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육신의 소욕과 비교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신비가 아니라 덕스러운 결과들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완벽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연결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덕스러운 도덕적인 열매들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를 연이어서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5절, 26절 그랬거든요. 성령은 육적인 거 가지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고 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과거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그의 백성들 속에 그 자녀들 속에 두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신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랬다고.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령의 일깨우심에 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적으로 일깨움을 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이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성령을 거역합니까? 우리 자신이 육적일 때 그럴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따라 순종치 않으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여기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스벤뉘미 그런 말이에요. 스벤뉘미. 이 말은 불을 끄다 또는 억누르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회방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성령을 억누릅니까? 육신 것을 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저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걸 방해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들과 요한사도의 증거에서 두려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현재의 세계, 오는 세계에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말 다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 각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승리로 함께 하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젊을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또 젊을 때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안 오시고 나이 들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17절에 그랬죠. 상속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그 말이죠. 그 상속을 위해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도 믿음의 삶에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고난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기간입니다. Anywhere,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항상이에요. Anytime. 약속이거든요. 분명히.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난 백성들이야.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다음이에요. 가르쳐가지고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왕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늘 우리의 인생을 의논하고 위기를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와계신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늘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